네, 방송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또 뭐가 잘못됐네. 혹시 방송이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나와?
네. 방송이 나옵니까? 네, 나오네요. 네, 그레이스 방님 반갑습니다. 전윤민님 반갑습니다. 현재 10명 시청 중. 창의 적도지. 네, 홍택중님,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반출 하나 잠그고. 이태원 호구사리님 반갑습니다. 네, 현재 12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66초가 지났습니다. 우상객님 어서 오세요. 원래 30분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도망쳐서 건물주를 찾지 못하셨는데 지금 나무의 건물에 와 있는데 배경은 식물 이름 뭐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식물.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좋은 건물입니다. 와, 원래 이 건물 한번 구경시켜 드려야 되는데
막 한번 돌리고. 아.
뭔가 이 고급이야. 와, 이 알아줘야 돼. 네. 건물 자랑 좀 하고. 각도를 약간. 네, 됐습니다. 오라이. 네, 양지훈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지금 안암동인데, 이 구조론 세력이 지금 교세를 계속 확장하고, 안암동까지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직구, 안암동 직구, 와, 지금 신설동 여기네. 신설동역에서 8분 거리 청년주택 계약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여튼 이미 다 분양됐다는 말도 있고
완판,
예, 완판이랍니다. 완판 이제 신청이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뭐 혹시 커피집 이런 거 안 파나? 아직 잘 살펴보면 뭐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조론 건물에 와서 네, 단골을 하고 지금 이제 30분이 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냐? 이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윤석열 오늘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떠들었다는 소리 있는데 자기가 아주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장관은 내 밑이야. 장관은 난 장관 부하가 아니야. 하고 큰 소리 쳤다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럼 장관이 네 친구냐 하고 이제 맞받아 쳤다는데 뭐 별로 관심 없고 이, 혹시 직접 보신 분이 있어요?
저도 밥 먹다가 한 5분 봤어요.
예, 목소리가 어때요? 좀 대통령 목소리예요?
거의 뭐 그냥 막나라던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명박 목소리냐 노무현 목소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청이 어떠냐고.
연말처럼 하는데.
하여튼 그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목소리가 좋아야 돼. 이명박 목소리로 이명박이 대통령 된 거는 기적이지. 그런 일이 가끔 한 번 있는 일이고 일단 그 말이 레토릭이 돼야 되는 거죠. 안철수도 말이 안 되는 인간인데 말이 안 되니까 말이 헛나와서 아바타입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급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출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정치인은 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탈이 또 돼야 돼. 탈. 아, 고스톱을 치려도 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타짜에 나오는 얘기야. 윤석열은 탈이 그냥 하회 탈이야. 너무 황당한 탈이. 정치인 탈은 아니야. 딱 봐도 히틀러같이 생겨가지고 머리 모양도 히틀러처럼 해가지고 그 즐기는 것 같아.
말도 히틀러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추미애 윤석열 대결 언제까지 봐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신문기자들이 제목을 뽑고 있어요. 지겹다. 둘 다 물러가라는 식이야. 황당한 거예요. 그냥 윤석열을 엄호하려면 윤석열을 엄호하지 무슨 뭔 개소리냐고. 끼어 팔게 하냐. 윤석열이 가는 김에 추미애도 끼어 가라 뭐 이런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진 거는 확실한데 무승부를 하자. 뭐 기레기들이 참 겸허해 겸허해. 와 짠대가리 굴리잖아. 자기들이 저서 그냥 탭을 치고 항복해야지. 내가 탭 치줄게. 너도 탭 치라 뭐 같이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지. 야, 저 사람은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본질은 정치 개혁이거든요. 추미애, 뭐, 윤석열, 누가 잘하냐, 뭐, 인기 대결, 개인기, 뭐, 이런 게 아니야. 지금 리사이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라고요. 항상 이제, 이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니들 할 재주는 있냐, 뒷감당 할 수 있어,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개혁을 반다는 게 아니고, 야, 너도 죽는데 그걸 할래?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조국이 강남 좌파잖아. 야, 우리 같은 강남 식구끼리 그런 게 있냐? 야, 개혁하면 나도 죽어. 근데 너도 죽잖아. 같이 죽는 거야. 이거라고 협박이야, 협박. 그러니까, 쟤들이 조국 추미애를 치는 것은 사실 조국 추미애 다 기득권이에요. 다 부자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도 부자고 다 부자지. 그 부자 아닌 사람 없어. 국회도 다 부자지. 부자들이 배신해서 가난배의 편에 묻는다는 게 강자가 약자 편에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강자가 약자 편에 붙어서 개혁 성공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의 개혁가들도 원래 다 부자야. 카이사르도 부자라고 귀족 출신이야. 그런데 왜 대중들 편에 붙었겠냐고. 그 역사의 법칙이라고. 한번 이 역사 뽕을 맞으면 완전 뿅 가는 거야. 노무현이 왜 그랬겠냐고 뿅 간 거야. 뭐 뽕 맞은 거라고요. 안중근 의사하고 왜 독립투쟁을 하겠어. 그 경주 최부자가 왜 독립투쟁을 한다고 거짓됐냐고. 그 안동 부자들이 다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거짓됐잖아. 집안에 뭐 만석구, 천석구도 다 독립운동 했다고요. 그래서 거짓됐어. 아직까지 부자 못 되고 찌질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의 경랑에 한번 휩쓸려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 강남 좌파들이 민주당에도 돈 있는 사람 많아. 거지라서 뭐 계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 나와버리면 끝난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안 나온 사람과 호르몬이 나온 사람의 차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호연지기를 키우면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자건 서울대 출신이건 찌질이건 한번 그 역사의 경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나오면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아직 다른 인간으로 안 변하고 그냥 나 서울대 출신이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남들 데모할 때 나 공부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기생충 서민 같은 못된 생각을 하는 놈은 기득권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있는 거야. 남들 데모할 때 자기는 욕먹고 맨날 초등학생 때부터 걔들은 반장만 했잖아. 근데 반장은 원래 공공의 적이야. 선진국에는 반장이 없어.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반장 있지. 미국에 반장 있어요? 없잖아. 프랑스에 반장 있냐고. 어디서. 반장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맨날 반장만 하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 고등학교 때 대학 계속 공공의 적이었어. 반장 하면 사람들 탁 이렇게 표정이 변해. 이게 반장 보는 표정이야. 다 이러고 썩은 표정으로 보는 거야. 나도 초등학교 때 반장 싫어했어. 애들이 반장 하도 골려가지고 걔들이 반장이 맨날 울었어. 그래서 흥감쟁이라 흥감쟁이. 어리광쟁이. 잘 우는 애를 하여튼 우리 반에서 그게 표준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더라고. 흥감쟁에서 변해 진화해 흥감탱이로 변했어. 그래서 환자 별명이 흥감쟁이였어. 그냥 반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막 화낼 거야. 맨날 울어서 그런 거야. 애들 약올려서 울 거야. 반장은 원래 인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편에 서는 거죠.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 그런 건 아니고 노무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트인데 대중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중권 같은 사람 대중을 겁내. 대중들이 한번 폭주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노무현은 아 대중들을 유혹하는 건 쉬워. 이따가 밤 된다 난 반대한다. 이기신다. 이거 한번 보여줘. 돼지고기 뿅 갔으면 이렇게 된 거야. 정주영 막 혼내버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지금 굶주리는데 당신이 그렇게 되십니까? 국민들이 막 그냥 벗 까버려. 그리고 그걸 한번 보면 막 이렇게 돼서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폭주해서 노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원래 뭐 독립군이라든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도치카를 파괴하겠어. 그러고 수탄 주머니로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지만 호르몬이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약간 금태석 같은 경상도 말로 꼬로만 놈. 이런 꼬로만 놈을 진중권 또 서울시장으로 민다. 웃겨버려. 아, 웃겨버려. 뭐 개그 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금태섭이 총선도 못 나온 놈인데 공천도 못 받은 놈이 무슨 서울시장이야. 근데 그걸 또 주워먹겠다는 그걸 주워먹겠다는 국힘당은 참 진짜 인재가 없는 거지.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이쪽에서 못 먹게 버리는 걸 주워먹냐고. 와. 하여간 어떤 댓글에 보니까 검찰청 나서면 3km 안에 불법 성매매 업소, 풀방, 룸방, 마사지방, 안마방, 영업주거, 일반들 사는 오피스텔의 섹스방. 이게 무슨 얘기야? 뭐 풀방도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룸방은 또 뭐야? 마사지방, 마사지 안 되고, 안마방, 안마 안 되고. 하여튼 뭐 풀방, 뭐 하는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그 검찰청 주변에 이런 게 많냐고.
많더라고. 네.
부산에도 많아. 그리고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그 왜 한테 붙어 있어? 법원하고 따로 있어야지. 와,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검찰이 수사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야. 검사는 기소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경찰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제 때 국민들이 외놈 순사한테 하도 뒤가지고 순사라고 하면 학을 때요. 뭐 순사 다 도망가. 우리 어릴 때 맨날 순사 이야기 들었다. 순사도 칼 차고 다녔어. 그래서 말 타고 다녔다고.
본 적은 없으시죠?
일제강점기 안 태어났지. 영화에서 좀 봤지. 하여튼 순사들이 막 이만한 칼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했어. 그래서 순사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검사가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대통령한테 개길 정도로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지. 하여튼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이 민주당 젊은 트리오가 잘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김김 삼김이네. 야, 야,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삼김처럼 또 대통령 후보 세 사람 경쟁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김남국, 김종민, 김종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삼김
네. 이건 굉장히 긴 누설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누설하면 안 되는데 뭐 30년짜리 이런 건 누설해도 괜찮아. 노무현도 청문회 한 방으로 떴잖아. 한 방으로 떠는 거예요. 추미애도 조금 이제 떴고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 다음에는 타이어뱅크 구라 사건. 하여튼 그 보니까 와,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만 당해야 남자도 당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 읽어보면 한번 작심했다면 100% 당하는 거예요. 그 덫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치과도 좀 비슷한데
타이어 뱅크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그 자동차를 틀어놓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타이어를 칼로 찢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찢어가지고 다른 데는 빵꾸나 떼우면 되는데 그 떼울 수 없는 곳에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바람 센다고 비둘기 발라서 보여줘. 바람 새는 걸 보여줘. 그 지들 공기 너무 많이 넣어놓고 그런 거야. 그 외에도 온갖 방법이 다 있는데 내가 이 너무 길어서 반 잘라놓은 거예요. 와. 그 휠 밸런스에 좌석을 붙여놓고 진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 진동을 하니까 휠이 좀 휘어졌구나 생각하는 거지. 좌석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저 같은 사람 귀찮아가지고 자동차 자체 가격이 좀 몇천만 되니까 아, 몇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몇십만 원 돈도 아니지 이러고 막 그냥 눈 가버리는 거야. 저같이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맹탕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당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몇 번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건 타이어 뱅크 조심하자. 타이어 뱅크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다 사진 찍어놔. 나는 영수증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쫓겨나려고 하면 다 귀찮은 거. 일단 카메라를 찍어놔. 그러니까 분실 뭐 이런 거 모든 종이는 이제 다 사용하는 종이 문화에서는 해방되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뭐든지 찍어놓는다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카센터에 갈 때 무조건 자동차 다 찍어놔. 타이어를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옆에 찍고 다 막 이사 갈 때도 막 새 집에 다 찍어놓고 뭐, 뭘 할 때만 다 찍어놓는 거예요 무조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찍어놔. 증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촬영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뭐 찍고 있으면 걔 쫄아서 안 해. 그래서 막 찍고 있으면 동영상 막 찍고 있으면 이렇게 쫄아가지고 속임수 안 쓴다고. 찍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타이어뱅크는 이게 뭐라 그러나 체인점이잖아요. 타이어뱅크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아마 제가 볼 때 뭐 직영점은 이렇게 사기는 안 칠 것 같아요.
직영점은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직영점은 굳이 그렇게 해서 그냥 타이어뱅크 보니까 그 수익구조가 월급을 주는데 그 자기가 건수를 올리면 그만큼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급을 300이 이제 할당된 실적이라면 여기서부터 추가로 올린 실적을 저금을 해놔요. 그 저금이 5천만 원이라면 연봉이 5천이 되고 저금 1억이 되면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자기가 추가 실적 올린 만큼 월급을 더 올려준다고. 그런 교묘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월급 올리려면 타이어 찢어야 돼. 타이어 찢어서 자기가 돈 벌려는 게 아니고 일단 월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찢어놓자. 그런 식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죠. 이게. 와, 황당한 사건이에요. 왜? 하여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전통적인 낡은 범죄, 좀 머리 좋은 똑똑한 범죄를 개발하고 이게 뭐야? 칼로 찍고 막 휘를 빠루 같은 걸로 막 휘어버리고 그런 게 있어. 와, 무식한 놈이야. 황당한 놈, 황당한 놈. 지방에 잘 아는 업소에 가면 괜찮아요. 자기가 단골이 되면 괜찮아. 단골을 속이진 않아요. 아무튼 다음 곡지는 도박 공무원 월북 확인했다. 이 뻔한 거지. 와, 이 형님도 그렇고 진짜 미친 거야. 미친 거. 초등학생 생각해봐도 그 옆에 1km밖에 소연평도가 있어요. 그 불에 빠져서 바로 1km 앞에 섬이 있는데 40km로 가는 거 이유가 뭐야? 그 각도를 지도를 잘 보라고. 딱 그 각도예요. 그 지도를 잘 보면 그 각도가 아니면 100% 그 연평도에서 잡히게 돼 있어. 남쪽으로 가면 강화도야. 동쪽으로 가면 김포야.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야. 그럼 갈 데가 어디냐고. 장산곰 거기밖에 없는 거야. 장산곰에가 날아다니는 거기 가서 막 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냥 북쪽으로 가면 연평도에서 교관총을 쏴버리거든. 대연평도에서 원래 월북자 총을 쏴버린다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총 맞기 때문에 딱 지도를 잘 보면 그 각도에서 1도만 틀어져도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연평도에서 교관총을 맞아요.
잘 안 사는
정확하게 다 계산한 거지. 완벽하게 계산한 거야. 그기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쪽으로 갈 확률은 거의 100만 분의 1이고 거의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듯이 바늘 구멍 터으로 들어온 거라고. 지도를 잘 보면 그 각도 외에는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왜냐면 대연평도에서 다 보고 있어. 소연평도 앞에 대연평도 있고 거기에 또 서만 더 있어. 그래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발 때 이 양반은 오리발을 사용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서랩바 같은 걸 노로 만들어서 지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 구명튜브 하나 있고 못 가요. 40km 못 간다고. 일단 저체온적으로 죽어. 부위를 타고 있으니까 몸이 한 절반 정도는 물 밖에 있으니까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상체는 물 밖으로 내고 하체는 물 속에 넣고 손에 서리바 같은 거, 뭐 물갈퀴 같은 거 하나 끼고 아니면 오리발팔에 끼고 그래서 40km 간 거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40km 못 가. 열심히 헤엄쳐도 한 시간에 2km도 못 갈 건데.
40km, 유소에서 40km 엄청
먹기. 그렇죠. 조류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물갈퀴 같은 거, 오리발 같은 걸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 거죠. 어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선박에서는 부위라든가 서치로폼을 사용했고 오리발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노젓는 도구를 사용했고 근데 이 양반 내볼 때 인민군 쪽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은 인민군들이 다 남쪽을 감시하고 있다고. 남쪽에서 북침할까 봐 쟤들은 항상 북침을 걱정하고 있잖아. 쟤들은 항상 국군이 북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가 허술한 서쪽으로 가서 뺑 돌아서 서해안 타고 우회해서 그 해안선을 따라가서 육로를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군한테 잡히면 이 남쪽으로 송환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공무원인데.
그래요. 다 검색해서 봤을 거 아니야.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다 보면 이, 뻔히 안다고. 우리 같은 사람 모르지. 근데 그쪽에서 맨날 교육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그래서 북한을 경유해서 북한 시골로 가서 옥수수밭에 옥수수 따먹고 가을이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면 매기 양식장 많거든요. 매기 잡아먹고.
근데 중국 가면 뭐 괜찮아지나? 도박빚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
뭐 중국에 자기 친구 있겠죠. 북한에는 없어도 중국에는 인맥이 다 있어. 조금 연락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한국에 뭐 무역 보따리상 알선 이런 거 한국에 내 친구한테 전화 연결해 줄게. 보따리상 한국 가면 내 수시로 커미션 챙기고 방법 있지. 네, 다음 곡지는 선생님을 고발한 살인 학생. 아, 이 비극적인 사건인데 학생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좀 긴장을 해야 돼요. 특히 제가 볼 때 이 비슷한 사건이 다 여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한 거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아. 근데 여학생들은 정치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사건이 된다는 걸 몰라. 남자들은 같은 남자끼리 어리해가지고 숨겨주고 그냥 맨날 수박설이 뭐 참외설이 해서 같은 도둑놈끼리 동맹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근데 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간첩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박정희 유신 정치할 때도 여학생이 그냥 학교 담임 선생님을 간첩이라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냥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했다고.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여러 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3살 학생이 40만 원 받고 뭐 고자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위험성 작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치 교육을 좀 해서 진중권 같은 사람 이것도 문화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테러를 옹호하겠지만 물론 당장 면전에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반계몽주의 행동은 이제 끝내야 되고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지금은 옛날하고 다른 게 누구 하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원자로를 공격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테러보면 진짜 수돗물에다가 우라늄 풀어버려. 우라늄 우리나라도 많아. 잘 파보면 있어. 강원도 어디 돌아다니면 땅속에 우라늄 있다고.
어떻게 알아?
네? 검색해보면 나와. 네. 북한에 우라늄 광산이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 우라늄이 많은데 대전에 우물에도 우라늄이 있어. 근데 그 우라늄 우물을 지금 수천 년간 마셔왔지. 대덕 연구단지 바로 거기야. 학생들이 막 위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땅속에 우라늄이 있어. 물론 이게 농축된 건 아닌데 지금 모기가 있어요. 모기. 아. 모기 한 마리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다운지 할 게 아니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 전 지구를 오사마 빈 라덴처럼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봉주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서 인류가 좀 정신 차리자. 이런 거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랍인들도 그게 이제 아랍인들이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랍인들 뭐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영국 같은 데 가보면 영국 같은 데 아랍인들 한 30%가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 아랍인들 대다수가 일을 안 해. 그 왜 일을 안 하냐. 뭐 걔들 주장은 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취업이 안 되겠냐고. 그보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아랍인 마을에 살아. 다시 말해서 진짜 일자리 구하고 싶으면 일자리 있는데 가야지. 일자리 있는데 안 가고 계속 아랍인끼리 똘똘 뭉쳐서 아랍인 마을에 살면서 취직이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일단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을 안 떠나고 차이나타운에서 나는 짜장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면 짜장면 장사 안 돼. 취업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되냐고. 취업이 안 되면 좀 택배 아저씨 거기 가서 일해야지. 물류센터 그 좀 일손이 귀하다 그러는데 거기라도 가야지. 뭔 그러니까 아랍 아저씨들이 취직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아랍촌을 안 떠나요. 그러면서 취직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그 걔들은 뭐 하냐 아랍 말에서. 그러니까 동료를 감시하고 있어. 가던 아랍인들을 저 인간의 명예가 없어. 저 인간은 딸이 막 연애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어. 막 그런 소문을 내고 있는 거야.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랍인들이 결속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런 식으로 이 퇴행적인 행동을 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카스트 제도 하든 말든 문화다원주의 진중권 생각으로 보면 인도는 인도니까 카스트 해라 뭐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문제는 외국인들 다 수드라야. 외국인들은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바다를 건넌 사람 무조건 수드라야. 같은 인도인도 절대 바다를 건너면 안 돼. 그래서 인도에 외국으로 갈 때는 파키스탄 쪽으로 걸어가야 돼. 비행기 타면 안 돼. 비행기 타면 그게 바다를 건넌 거야. 바다를 건넌 사람 무조건 수드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아저씨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저 수드라 하고 비웃고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인도 사람하고 같이 차를 마신다고 가자마자 빨리 그 버려야 그런다고 빨리 그 불태워 들어와 그러고 막 그리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리고 막 악수했다 하면 빨리 막 핀으로 팍팍팍 씻는다고 그리고 향을 뿌리고 막 이 향을 사라고 그런다고 막 그리고 아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막 참회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겠냐고. 그래서 인도 아저씨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너무 이 서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써요. 인도말을 안 써. 인도말 쓰면 존댓말을 해야 돼 귀족한테.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이 여기 있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도 존댓말 해야 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영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다음 카카오 직원들은 영어 이름이 다 있어. 한국말로 하면 일단 김실장 뭐 이렇게 존칭을 붙여야 되거든. 김선배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 이름으로 하면 스티브 이브 이러면 존칭을 안 붙여도 되잖아. 대만에도 영어 이름을 쓴다는 얘기.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홍콩 사람들은 영국 그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대만에도 그렇게 하고 한국에도 다음 카카오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름답지 않은 짓이지만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안정하잖아. 우리는 세계주의야. 그러면서 근본만 들어가지고 다음 애들이 좀 그래요. 뭐. 옛날에 제주도로 막 보상 옮긴다고 슬레바를 칠 때 제가 따라봤어요. 개념이 없구나. 개념이 없어. 그 이 학생의 자기 아빠가 아마 이슬람 쪽인가 봐요.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아빠가 흥분해서 막 그런 찢어 죽이를 그 자기 딸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들어본 거예요. 근데 원래 엄마한테 일러줄 때 좀 뻥친다고. 원래 애들 말은 고지 것들 들으면 안 돼. 애들은 원래 다 뻥을 쳐.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BTS도 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중국한테 집혀가지고 말 잘못했다고 막 중국인들이 난리치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곡은 중국을 길들이는 한국. BTS 역풍으로 중국이 지금 곤란해져가지고 지금 중국 네티즌들은 황구시보인가? 그 중국에 이상한 조중동이 하나 있어요. 중국 조중동. 일본은 상케이, 한국은 조선일보, 중국에는 황구시보. 삼국의 세 골통 골칫거리야. 근데 한국은 다 골칫거리지. 조중동이 다 한패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렇게 한국을 BTS를 때리는 건 사실 시진핑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내부볼 만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권력의지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로 못 올라가는 이 옆에 있는 다른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동생 형한테 물만 있으면 엉뚱한 애를 때려요. 강아지 배를 막 긋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대중의 권력을 잡는 건데, 대중의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몸통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몸통이 머리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노무현주의를 제가 밀고 있는데, 노무현주의가 뭐냐면 대중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대중이 어떻게 권력을 잡냐고. 엘리트가 권력을 잡는 거지. 그래서 대중이 권력을 잡으려면 한국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세계로 나가야 해서 한국이 그 인류 전체의 머리가 될 수는 있어도 한국 안에서 고졸들이 권력을 잡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지자가 다 고졸이라고, 고졸들이 권력을 잡는 고졸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할배들한테 뭐가 불만이냐고 보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뭐가 잘못 가고 있나 물어보면 자기가 화가 난 게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도 이미 화가 나 있어. 왜 화가 나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호르몬이 나오냐? 본능이에요. 원래 그런 거라고. 그 본능에서 벗어나려면 호연지기를 키워야 되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아시아를 지도할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타라입구 사상이기 때문에 아시아 혐오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국보다 중국을 더 혐오해. 근데 일본은 중국한테 얻어맞은 적이 없잖아. 근데 왜 중국을 혐오하냐고. 역사적으로 일본이 중국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잖아. 우리는 중국한테 500방 맞았다고 복수해야 돼. 우리는 뭐 그란족, 홍건족,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청나라, 명나라 빼놓고는 다 한 번씩 한국 침략했거든. 우리는 중국한테 원한이 많아. 우리 할 말이 많지. 우리는 당나라한테 깨졌기 때문에 복수해야 돼. 근데 일본 지도는 뭐야? 지들이 외국 때부터, 옛날부터 그 명나라를 노략질했잖아요. 우리는 이 외국가 한반도에 왔을 때는 최무선 장군의 화약으로 이성계가 활쏘기로 다 외국을 소탕했는데,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당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을 괴롭혀놓고 왜 중국을 미워하냐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 이게. 한국은 중국을 먹을 수 있어. 한국은 중국이 못 먹는 감에 먹을 수 있는 감이야. 지금 이미 먹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먹을 수 있는 감이기 때문에 아껴서 먹자 뭐 이런 거고, 일본은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이든 아니 좌파들은 자꾸 고립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반미, 반일 이러고, 우파들도 고립주의야. 반북, 반중. 왜냐면 타다 그래야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말하던 애들을 단속하려면 일단 문을 닫아야 돼요. 외부 세력을 못거리들에게 차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좌파들의 반미 전략이냐 우파들의 반북 전략이냐, 본질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약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운전을 잘 못하겠다. 그럼 차 성능을 좀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밟으면 120km까지 간다. 안 돼. 이게 한 60km만 가. 이렇게 성능 제한을 걸어버린다고. 차를 망쳐놓고 자기들이 아, 이 정도는 나도 운전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운전 잘하는 거 알고 보면 개운기야. 차 성능을 일부러 개운기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파나 좌파가 하고 있는 짓이라고. 노무현주의는 그 반대로 차 성능을 더 끌어올려서 속도를 300km까지 아우토반으로 달리겠다 이런 거고, 좌파나 우파들은 반대로 자동차를 망가뜨리려는 거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바닥이 좁은 데는 그게 먹혀요.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먹힌다고.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권력을 잡아. 그러니까 국힘당이 왜 북한을 반대하겠어요? 그게 보수주의가 아니야. 보수주의, 진짜 보수라면 어떻게든 그 북한을 개방시켜서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 조선을 먹으려고 어떻게 엄청 투자를 했어. 일본이 조선에 돈을 퍼부은 거예요. 경부철도에 나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철도를 놔주자. 평양에서 시내주까지 철도를 닦자 그러면 국힘도 다 반대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그런 짓을 했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도를 놨단 말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다 일본 농민들 돈이야. 한반도 돈을 퍼본 거야. 그래서 진짜 우파들이라면 북한에 돈을 퍼부어서 북한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운 다음에 빚 갚아라 해서 이 숨통을 조여야 된다. 일단 돈 맛을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북한에 좀 투자를 하는 거야. 철도 닦고 호텔도 짓고 그래서 김정은을 해롱해롱하게 만든 다음에 야 김정은 너 부가티 한번 몰아보고 싶지 벤츠 그거 구려 그러면서 고급차를 요구한 다음에 이제 보내버리는 거야. 다 방법이 있다고 기술이 있지. 그래서 진짜 우파라면 북한에 투자하려고 해야 되는데 가짜 우파죠. 결론은 우파든 좌파든 그 사람들 추구하는 것은 권력 질서라고 자기들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주의는 뭐냐면 이 한국 안에는 답이 없다 포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 질서는 없애야 되고 새로운 질서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좌파 방식으로 하면 기존 질서는 없앨 수 있는데 새로운 질서가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재벌을 해체한다. 그러면 새로 그 벤처 기업이 뜨느냐. 그건 아니라고.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데 좌파 방법으로 벤처 기업이 뜨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삼성, 현대 다 없애버렸다. 그럼 뭘 먹고 살래? 망해요. 굶어 죽어. 그럼 네이버 막 다음이 구글처럼 되냐?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돼. 차라리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될 확률이 있어도 네이버가 다음이 구글을 이기고 막 테슬라를 이겨버리고 막 와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존을 이겨버리고 막 그 불가능해. 그러니까 IT로 가도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결국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중국을 먹어야 돼. 우리의 영원한 호구 중국이잖아. 아,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중국 아저씨 들으면 기분 나쁠 건데 이걸 나쁘게 들으면 안 되고 좋게 해서 가자고.
그러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세계주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되죠. 근데 그 진영 논리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다시 말해 나는 그 레토릭을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이 51%예요. 51%는 이걸 알고 있어.
알고 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좌파 우파 이론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좌파 교과서 마르크스 책에 아무 수파도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솔직하게 현실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레토릭이 딸리니까 마르크스 책을 막 뒤져본다고 마르크스 책이 안 나오네. 그럼 주체사상으로 뒤져볼까? 막 세계와 더불어 막 읽어보고 거기 찾아내려는 거야. 그 세계와 더불어 막 읽어봐도 안 나오거든. 그럼 모르겠다 그런 거야. 그 노무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랬던 거야.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게 본능이라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 이미 권력을 잡은 놈, 앞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놈, 권력 게임에서 소외된 놈. 이미 잡은 놈은 기득권이야. 권력 게임에서 소외된 놈은 정의당이야. 도전하는 사람은 열린 우리당 그 포지션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빠른 거예요. 일단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리잖아요. 그 민주당은 우리는 중국하고 중국 편에 서겠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더 때리겠다. 바이든 트럼프가 중국을 막 때리니까 우리를 꼬박이 두 배.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때렸다고 해서 바이든이 중국을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본능적인 거예요. 중국을 때려야 된다. 트럼프가 원래 본능을 따라 동물 아니야. 후각이 예민하다고. 트럼프가 왜 중국을 때려? 이게 본능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이론에 중국을 때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이론이 없어. 근데 트럼프가 때리는 걸 이거 먹히네. 그럼 우리도 때려야지. 이게 본능이라고. 그래서 노무현주의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한국인의 본능이고 지식인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인들은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교과서에 없어서 그래요. 나는 굉장히 연구를 해서 말을 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노무현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을 내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노무현은 막말하는 사람이지. 아 노무현은 꼴통이지. 아 노무현은 웃긴 놈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그 노무현의 인생 전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린민주당부터 쭉 이어온 그 에너지 흐름이 본능적으로 만만한 건 중국이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뻗어나가야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솔직하게 자기 본능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일단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데올로기 있어서 이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영국이 무슨 권리장저, 뭐 대헌장, 마그나크라타, 와, 막 인권의식, 뭐 세계 인권선언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 저 새끼 조져버리자 하다가 다 우르르 몰려가서 왕복에 칼 대놓고 이런 말들을 사인해 놓고 막 야, 이 왕 사인 시킬 때는 멋지게 문장을 한번 뽑아보자. 야, 너 글 잘 쓰지? 문장 한번 뽑아봐. 와, 존나 수록금을. 와, 이렇게 멋진 글이. 와, 이게 마그나카르타야. 대훈장이야. 아, 내가 감동했어. 이건 이정표야. 이렇게 부른 거야. 그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면 그렇게 됐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 마그나카르타 그게 뭐 대훈장, 미국 독립선언서 그게 다 명문이라고. 그 뚜렷한 이데올로기 있는 거 다 산적들이야, 원래. 그냥 반역자야, 반정자. 그냥 도둑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수도 하다가 야, 인마, 너 글 잘 쓰잖아. 이건 세계적인 명문을 한번 뽑아봐. 그러니까 제퍼슨하고 그 일당들이 쓴 거야. 그냥 구석에 통나무 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밤새 쓴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마음만 먹으면 다 잘 써요. 그런 그 상황이 되느냐, 환경이 되느냐, 시대의 어떤 변곡점. 근데 내가 미국이라도 야, 지금은 본능적으로 한번 질려버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 당시 미국인의 70%가 영국 여왕에게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겠다는 도둑놈들은 한 30%밖에 없어. 왜냐면 미국은 농사 잘 돼. 세금 내도 이익이 남는다고. 영국 사람들은 지금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우리 미국인들은 막 배 두드려가면서 와, 그냥 땅을 10만 평씩 다 차지했어. 근데 영국 농부들은 막 천평도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을 판인데 자기들 10만 평이 차지하면 배부르지. 그럼 세금 좀 뜯기면 어때? 그래서 다 여왕에게 충성하고 세금 내는 거 좋다 그러는데 그 장사꾼 한 명이 선동질 해가지고 우리 세금 내지 말자. 왜 세금을 안 내냐고. 안 내면 지들 줄 거야. 우리가 안 내면 지들 어쩔 건데. 맞네요. 그걸 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놈들이 더 사고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무슨 이데올로기 어떤 다 개수작이고 그 시대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아, 지금 뭔가 IT 시대가 왔다. 지금 이제 평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분위기다. 지금 엘리트가 나들 때가 아니고 대중들이 나들 때다. 그걸 87년대 그 광장에서 겪어본 사람은 철탄 먹어본 사람 다 알아요. 그 광장에 100만 명이 막 낑개가 죽을 뻔했어. 막 밀려가 이렇게 사람 사이에 낑겨가지고 한참 있다 보면 저쪽에 가 있어. 막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경험했지만 저는 1987년에 그걸 겪으면서 넥타이 부대들이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그 전율할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이런 거대한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 할 때 그냥 불을 질려야 된다. 질려버려야 그냥 블리핑을 하는 거야. 그냥 배팅, 팔돈 다 올려버려. 올인 하고 막.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렇죠. 겁대가리 없지. 그게 세상이 변해가는 어떤 흐름이라고. 인간이 호르몬이 바뀌는 거야. 이론 필요 없어. 중국이 또 마찬가지. 중국이 북경역 이런 데서 막 인파를 한번 겪어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 중국은 희망이 없어. 민주주의 안 돼. 저 때끌이 봐. 이게 되겠냐고. 저 똥 사는 놈, 저 오줌 사는 놈, 저 말하던 놈, 술 먹고 뻗은 놈, 저 인간들은 그저 안 돼. 포기, 포기. 민주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경험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 반대를 경험한 거고. 우리는 100만 명이 광장에 모였는데도 난동표는 한 개도 없고 유창 깨진 데도 없고 깨끗하게 딱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한국인은 뭔가 되는 집단인가 보다. 그렇다 한번 판돌 올려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중국인들은 그 반대로 와, 우리 중국인들 100만 명 모여버리면 아니, 다 망한다. 안 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홍콩 영화를 보면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주성치하고 막 왁자지 그걸 떠드는 거 보면 야, 쟤들은 저렇게 해서 민주화가 되겠냐. 주성치를 딱 보면 알아. 주성치 영화에서 자기가 조금 있을 때 막 이러다가 자기가 조금 안 되면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중국인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선비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욕을 먹어도 이렇게 버티고 있지. 이렇게 하진 않아. 그리고 또 좀 어깨 힘들어가 또 이해 안 해. 점잖게 있다고. 한국인들도 그, 아, 주성치 씨는 너무 가벼워.
언제든 주성치 좋대.
좋지, 재밌지. 근데 제가 주성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봤는데, 다 보니까 아, 중국인도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다음 꼭지는 미국 언론 두 번 망신당할까. 이, 지난번에는 힐러리가 선거 전략을 잘못 세운 거고, 또 그 샌더스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투표할 이유를 발견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긴다는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인들이 바보 중에 쌍덩신이 아니면 바이든이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여론조사 시켰는데, 하여튼 이번에 바이든이 이기는 이유,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자기 전재산을 플로리다에 융단폭격으로 돈폭탄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흑인 3만 명의 벌금을 대납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벌금을 안 내면 투표를 못해. 그 자체가 위헌이지. 벌금 안 내도 투표 못하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이 벌금을 대신 내주니까 반대파에서는 매표 행위다, 돈 주고 표를 샀다 그러는데, 이 양반은 이제 투표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텍사스도 역전하려고 그랬다고. 텍사스는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트럼프 이기는 곳인데, 지금 텍사스에서도 막 유세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조지아주에 가 있는데, 조지아주는 안방 중에 안방이에요. 경합주를 가야 되는데 왜 조지아주에 가서 나대냐. 조지아주까지 뺏기면 개방신이다 해서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야. 그건 트럼프가 일단은 그 국힘당이 대구에서만 유세하고 있는 거야. 대구는 어차피 그 국힘당 찍는데 왜 거기 가서 유세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 선거 분위기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하여튼 지난번에 진 것은 힐러리 캠프가 잘못한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는 역대 대선 때마다 한 명씩 선거도사가 나타났어요. 클린턴 때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새파랗게 젊은 30대 중반쯤 된 사람이 내가 선거 전문가다 하고 딱 그 선거 대책 본부를 장하고 뒤에서 막 머니볼처럼 뭐 이상한 통계 갖고 와가지고 막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천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선거를 슬로건으로 하나, 선거는 과학이야 그러면서 선거는 통계학이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근데 힐러리 때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조용한 거야.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하여튼 젊은 사람이 해야 돼. 선거 전략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 시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둘 다 영감이잖아.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선거 캠퍼는 젊은 사람이. 서른 살 넘어가면 이미 가망 없어. 30대 이하가 주동적으로 나서는. 물론 그 팀장은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되는데, 실제 실무일을 하는 사람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천재를 찾아내야 돼요. 촉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날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뭘 하겠냐고. 혹시 질문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진보를 이어가기는 원래부터 어려운 것인가요? 이게 개인을 말하는지 국가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방법이 있죠. 계속 진보를 이어가려면 계속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일단 개인이라면 뭐 끊임없이 그 세상이 변화하는 유행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신곡이 나왔다면 그 신곡 뭐 나왔지 알아봐야 돼. 근데 좀 나이 들면 트로트만 계속 부르려고 그러면 그 사람 보수야. 나훈아 그 아저씨 안 돼. 나훈아도 막 랩을 하고 그래야 돼 이제. 나훈아 랩 하는 안 하잖아. 옛날 뽕짝에 또 아직도 뽕짝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나훈아 보수야. 지켰어 내한테. 그래서 하여튼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흐름을 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요즘 떠는 게 뭐지 알아봐야 돼. 나도 요즘은 알려준 사람도 없어. 저도 이제 유행을 잘 모르는데. 네, 다음 곡기는 권력의 딜레마. 인간은 빵보다 권력이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야기고, 권력의 딜레마가 뭐냐면 권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권력이 없으면 안 돼. 뭐 그런 미국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막 감독이 아무 권력이 없다 그건 아니라고. 근데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는 퍼런트 권력이 더 강화됐어. 우리나라도 지금 키움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퍼런트가 감독을 물로 만들어버리고 막 크민 양반이 또 사고 쳐가지고 어휴 그만 사고 뭉치야. 하여간 이 그 메이저리그인데 민주화하자 그래서 막 오늘부터 감독 없는 야구를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권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사장이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는 사장이셔야 돼. 근데 뭐 하다 보면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네. 그럼 이제 부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참 직원들을 다 해고를 해요. 현대자동차가 그런 짓을 하더라고. 나이 많은 직원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그 하층을 하라 그래요. 제 아는 사촌 형도 그 현대건설을 있는데 현대건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계열사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근데 20살 때부터 현대에 있다 보니까 한 50살 되니까 완전히 막 현대인 이사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현대 안에 왕 고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대 본사 간부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고참이 되어버렸는데 뭐 사우디 갔다 오고 그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와 회사에서는 버거워하는 거야. 이런 이 위대하신 분께서 노동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회사 하나 살이 개줄 테니까 나가서 독립하라고. 근데 안 한다고 현대 본사 앞에서 6개월 동안 천막 쳐놓고 농성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가서 그 하청 일을 하고 있어요. 현대에서 기계 몇 대 줄 테니까. 어쨌든 소송해서 이겼어요, 그때. 하여튼 부당해고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직원을 다 잘라버린 거야. 어느 회사든 그래요. 똑같은 일을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시키지. 나이 많은 직원은 어떻게 시키겠냐고. 나이 많은 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계속 인맥을 닦아서 그 회사 직원 10명을 빼서 독립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회사 차려버리는데.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직원을 다 빼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승진을 해서 계속 승진을 해서 뭐 공장장까지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협잡을 해야 돼. 특히 옛날 중소기업 다 그래. 다 비리투성이야. 그래서 계속 회사를 옮겨 다녀야 돼요. 한 3개월 근무한 다음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제가 경력이 3년인데 왜 이렇게 빵을 쳐야 돼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3개월, 1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믿어. 3개월 오래 생각해본다고. 그러니까 뻥쳐야 돼. 할 수 없어.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점점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권력은 존재할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일본에 게이사가 한 5천 명 있다고 치자. 게이사 명함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붓글씨로 막 명함 쓴다고 공장에 찍으면 되는데 그 명함 한 장에 5만 원에 팔아. 그럼 게이사가 왜 그걸 썼냐. 그냥 인터넷으로 인쇄하면 되잖아. 프린터 찍으면 한 개 50원인데 그렇게 비싼 명함을 썼냐면 그렇게 해야 게이사 조직 전체가 살아요. 그런 식으로 명함 파는 아저씨가 없어지고 게이사 양말 만드는 아저씨, 뭐 게이샤 옷 만드는 아저씨, 뭐 게이샤 담배 만드는 아저씨 이거 다 없어지면 이제 게이샤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게이샤 문화를 거기서 한 개도 뺄 수가 없어. 게이샤 걸을 때도 이렇게 그래야 되고 남학신도 이렇게 신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장신구도 이걸 써야 되는데 막 현대식 장신구 쓰고 막 현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게이샤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게이샤 명함 만드는 아저씨를 해고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중간 권력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역할이 다 있어. 좀 일본 뭐 야구자라고 해도 그 삼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붕 쫄개 밑에 꼬붕이 있고 꼬붕 위에 오야붕이 있고 그 옆에 또 삼촌들이 있는데 이 삼촌들도 다 역할이 있다고. 삼촌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다른 조폭하고 충돌이 났을 때 중재하는 역할이지.
일본도 고도 성장할 때는 그런 역할이 계속 바뀌고 이러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하면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기니까. 막 새로운 직업이 뭐 빠찡코라는 막 새로운 게 막 생기니까 제일교포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지. 근데 이 게시아 같이 전통 직업 그런 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안 키워 일본은. 뭐 강소 기업이라고 해서 주로 교토에 많다 그러는데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같으면 좀 된다 싶으면 무조건 체인점 내고 막 확대하는데 문어발 막 엄청나게 키우잖아. 근데 일본은 안 키워요. 그냥 조상 대대로 해먹는 거야. 그렇게 그 처음 이제 국가가 생길 때는 왕도 필요하고 귀족도 필요하고 사제도 필요하고 기사도 필요하고 농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귀족 쟤들은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제들은 하는 게 뭐지? 요즘 인터넷이던데 사제가 요즘으로만 미디어예요, 미디어. 방송국이라고. 목사가 왜 있냐고. 방송국 역할이야. 요즘 방송국이 목사야. 미디어가 생기니까 사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귀족은 필요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귀족들 다 연결돼 있어. 모든 귀족은 다 친척이라고. 혈통으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중재하는 게 귀족의 역할인데 귀족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처럼 해도 방법인데 일본처럼 하면 대장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 정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하면 이제 리스크 크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막 외부로 뻗어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는 보수 골동이 있고 그래도 좀 지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민주당이 있는 거죠. 전 세계사를 보면 이 조그만 나라가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라든가 뭐 네덜란드 상인들이 한때 그 유럽을 휘어잡았어요. 튤립 장사하면서 인도까지 가서 막 동인도 회사 이거 영국보다 네덜란드가 먼저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식회사 뭐 이런 걸 자본주의를 네덜란드 놈들이 다 만든 거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어떤 닫힌 사회가 열린 사회가 있는데 닫힌 사회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에요. 열린 사회는 세력 전략. 한국인들은 좀 이 세력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에도 이제 오히려 일본을 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특히 중고차 아저씨들. 일본은 이런 거 없어요. 일본은 중고차 이런 식으로 거래 안 해. 일본은 굉장히 철저하게 다 검사를 해서 하지 그냥 막 이렇게 주먹국으로 검사도 안 한 차를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래한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보니까 막 떴다방 이러고 막 개판인데 다 없애야 돼요. 하여튼 결론은 중간 권력은 필요가 없다. 중간 권력은 점차 필요 없게 된다. 닫힌 사회는 중간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자기네가 필요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차를 성능을 다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지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게 좌파하고 우파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답은 없고 뭐 이상적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낙원을 별로 안 원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우리는 다 낙원을 원해 이랬잖아요. 그건 초등학생들이라고. 여러분 내 나이 돼봐. 아, 낙원이 필요 다 필요 없어.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 듣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든 후배든 부하든 자식이든 50대 돼봐 자식이 있거나 부하 직원이 있거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대는 뭐 곤란한 일이나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내 나이 되면 친구 없어. 연락할 사람도 없고 친구가 있다 안 도와줘. 친구도 다 바쁘고 애들 챙기기 바쁜데 옛날처럼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친구끼리 막 어깨동무하고 새벽 3시까지 홍대 앞에 술 먹고 뻗어있고 그런 거는 젊었을 때 얘기라고. 내 나이 되면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만만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왜 나왔지? 하여튼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은 20대들이 생각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권력이 없잖아.
에덴동산에 권력이 없네.
애들이 말을 안 듣지. 에덴동산은 있는데 자연인들은 다 에덴동산에 살잖아.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문제야. 나이들은 막 허리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막 어깨 아프고 그런데 안 봐줄 사람도 없고 말을 안 듣니까 점점 이제 국힘당이 왜 화가 났겠죠. 다 화가 나서 말을 안 듣니까 화가 난 거야. 태극기 알바들 다 이해가 돼.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이상적인 낙원은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인간 자기 역할을 찾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사회를 대칭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빠지면 사회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할배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뭔가 망하게 만들고 그걸 하루 종일 요구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의 원리라니까.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소수자 이런 문제가 왜 되냐면 사람들 본능적으로 그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게 인간들의 사회를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긴장된 구조로 있어야지 나사가 빠져서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 국회는 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구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하면 검토해서 싹 가는 거야. 아, 내가 없어도 되나? 이 동네는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하면 검토해서 싹 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존재가 되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금태섭도 막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안 나갔을 거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금태섭은 자기는 역할이 없고 아, 이런 거는 내가 없어도 되네. 다 이유가 있다고. 탈당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사회를 그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것도 평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빠지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게이라고 빼버리면 안 되고 게이라고 빼버리면 그 사람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나 게이라고 이 사회가 날 무시했다 이거지. 그럼 나는 월북 할 거야.
그게 최대로 동원되는 상태.
그렇죠.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상태. 그럼 선수가 11명이라면 그 11명 중 한 명 못해도 그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독 이야기 넌 후보야 빠져 이러면 안 된다고. 저 못하는 선수 최지만 못해도 막 감독이 쓰잖아. 그래서 오늘 안타 하나 쳤어. 그래서 제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자원이 전부 필요한 빠지면 안 되는 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오른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51대 49로 가야 된다. 너무 이겨버리면 아, 난 필요도 별로 없네. 왜냐하면 내 없어도 이기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중권이 삐진 것도 그 얘기야. 내 없어도 민주당 잘 돌아가네 뭐 이래가지고 자기 없으면 안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나이 많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국운이 기울어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국운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싸움 붙여서 중간자의 이득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67명 시청 중 시작한 지 61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67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